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펴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를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주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네 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겠는데 네 차례 전체의 설교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라는 주제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네 차례만 걸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네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이 스크린에 마디 비추면서 설교하도록 할 테니까 항상 이 스크린을 보면서 또 저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동부 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 고등학교 친구들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고 그렇게 가정을 꿈을 꾸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끝내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친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도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몰려와서 그 푸짐한 선물을 안고 몰려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다가 엄마가 오마이갓 하면서 옆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을 좀 놀라게 해주려고 아이를 옆방 침대에 숨겨놓은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침대 이불 위에는 친구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침대 위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를 보면 자꾸만 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래전에 질식사 당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를 옆방에 내팽개 쳐놓고는 자기들끼리만 수다를 떠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증명을 시도한 저자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그랬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던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지 아니하고 선언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세상 보통 책 같으면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면 팔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논술합니다. 그 다음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증명 없이 선언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작품이든지 그 작품 안에는 작가의 정신이랄까 작가의 어떤 숨결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 전시회에 가거나 무슨 사진 전시회에 갈 때 단순히 그 그림이나 사진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죠. 그 그림 속이나 또는 작품 속, 사진 속에 그 작가의 정신 호흡 또는 체취 같은 것을 느끼면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글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 글 속에 들어있는 글 쓴 사람의 체취, 글 쓴 사람의 어떤 정신 같은 것을 함께 느끼면서 글을 읽습니다. 이처럼 무슨 작품이든지 작품 속에는 작가의 체취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체취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도 봅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 넓은 하늘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광활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마 산등성이 같은 곳에 올라가서 저 아래 펼쳐져 있는 들판을 내려다본 모양이죠. 골짜기도 보고 그 속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도 본 것 같습니다. 또 누렇게 익어 있는 곡식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 같고 누렇게 익은 곡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랑 나비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호랑 나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관찰에 들어갑니다. 봄이면 날아와서 즐겁게 해주다가 가을이면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호랑 나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랜 시간을 두고 이분이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호랑 나비는 저 아래 있는 멕시코 어느 산골의 숲속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 어린 것이, 그 연약한 것이 말이죠. 그 연약한 호랑나비 날개가 멕시코에서부터 물을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미국 텍사스를 통하여 캐나다까지 갔다가 가을이면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을 거쳐서 또 물을 건너 멕시코로 간다는 사실, 그리고 멕시코 어느 산골까지 추적해 들어왔는데 아, 장관을 이루더군요. 저도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하죠. 엄청나게 수십만 수백만 마리 넘어 보이는 호랑나비들이 그곳에 있는 모습을 저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나비가 도대체 그 날개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가 먼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나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은 이 연약한 나비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에 이슬을 봐도 그래요. 저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때 다니신 적이 있다. 지금은 한국에 가서 살고 계시는 어느 집사님이 찍은 사진인데 어쩌면 저렇게 이슬방울이 영롱합니까? 누가 저런 영롱한 이슬방울들을 만들었겠어요? 저 풀과 이슬의 조화를 보십시오. 누가 저렇게 만들었겠느냐 말이죠. 이 새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색깔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죠? 저런 걸 보면서 뭐 우연히 저렇게 된 거지. 저절로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당신은 참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보이질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청사진을 사실은 천사가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또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누가는 사실을 중시하는 의사요 역사가요 과학도입니다. 과학도는 천사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글은 믿지도 아니할 것이고 쓰지도 아니할 것 같은데 의사요 역사가요 과학도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을 29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바로 천사였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천사를 무려 6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눈부신 존재였던지 요한은 그 천사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황급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도 그대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시오. 여러분, 과거 한때 전파, 공중에 있는 전파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오직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시절에는 당연히 부정했죠. 그러나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란 말이에요. 특히 글자가 없었던 옛날에는 하나님은 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명명백백한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진짜 이유는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다 담배 피우는데 어느 한 친구만 담배를 안 피워. 그러면 그 친구 왕따식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더, 그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즐겁고 그 죄가 더 좋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그 죄 품고 죽는 그 결국은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다음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은 모두 벌벌 떨면서 모세 뒤에서 모세 등만 떠밀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모세는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직접 대면은 안 해주시고 간접적으로만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에는 즉사하고 말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빽빽한 구름, 무섭게 타는 불꽃, 또는 무서운 음성, 또는 나팔 소리, 이런 눈과 귀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고 때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뒷모습만 조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즉사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도 폭풍과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백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기이합니다. 왼쪽으로 눕기도 하시고요. 또 오른쪽에 눕기도 하시고 또는 예루살렘 성을 토판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에스겔이 머리털도 자르고 수염도 잘라서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시고 아무튼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까는 선지자의 경우인데 이번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시면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세례요한을 낳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는 그 후 6달 동안을 벙어리가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겔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는 한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는 말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소리가 없는 침묵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소리를 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에스겔과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와 같은 경우 에스겔도 그렇지만 이런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말 못하는 침묵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하나님이 자연 마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부족한 방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만 보여주었던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전체에 관하여 보여주셨다고 해도 인간의 지각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충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냈다는 말은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실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 100년 전에 우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 온 그 이민 이야기들 들어보면 참 흥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주로 흑백 사진 한 장으로 선을 보았다고 그래요. 100여 년 전 사진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글씨보다는 낫기 때문에 흑백 사진 한 장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결국은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데 마침내 실물이 배에서 내리는 걸 보고서 희비 쌍곡선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사진보다 훨씬 못생긴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자연 만물과 천사와 선지자 제사장들은 아무래도 흑백 사진들입니다. 하나님의 희미한 모습만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부분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실물로 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흑백 사진만 보았는데 그 실물이 마침내 와주셨습니다. 다시 아까 그 말씀을 또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신수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카톡이고 이메일이고 페이스북이고 트위터이고 전화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생물로서의 통신수단이 아닙니다. 인격을 갖춘 통신수단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분을 세상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들, 악성 댓글들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부로 매도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고요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성전 뜰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끌고 와서는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고요하고 정숙했던 성전의 평화가, 그 아침의 평화가 이 무례한 침입자들의 소리로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 위에 무언가를 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다급하게 다그칩니다. 대답하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돌을 던져버리고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매한 그 인격 앞에 감히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조금은 흐른 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그 여자는 과연 돌아가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 그 인품에 관심을 더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을 들고 온 사람들도 돌을 던져버리고 가게 만들어버린 그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인품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무서운 모습도 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곱 번이나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주 이유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은 원래가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두고 사용된 용어입니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어젯밤 밤이 새도록 부부싸움을 한 배우도 오늘 영국 무대에 탁 올라가게 하면 이 세상 제일 가는 남편처럼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그 연극 배우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은 회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일곱 번이나 해주셨어요. 저는 이 12월이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달이니까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배우가 연기하듯이 말이죠. 다들 아기는 옆방에 처박아놓고 수다만 떠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12월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어디 멀리 가버리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한없이 사랑이 넘쳐흐르는 긍휼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또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불안과 당혹감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기만 하는 제자들 속에서 용감하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따르게 된 최초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입을 통하여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제자가 빌립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오래 함께 했던 제자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비중이 있는 제자인데 그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저는요, 참 빌립이 고마워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빌립을 만나면 제가 아버지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고 요청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란 글자가 그토록 수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런데 빌립이 우리를 대신하여 계시면 한번 보여주시오 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가서 정말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말씀은요,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나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고찰하고 그래서 만든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다 쓸데없는 짓들이요, 부질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버지라 부르든 또는 하나님이라 부르든 여호와라 부르든 뭐 알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 절대자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절대자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을 볼 수가 있고 알라를 볼 수가 있고 여호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가끔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한 말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해요. 과거 사도 시절에도 등장했고 지금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디로 예수님과 경쟁해보겠다는 사람들이죠. 사도 요한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그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맞짱 떠보겠다는, 맞짱 뜨겠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줘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도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여러분, 항아리가 돌에 부딪히든 돌이 항아리에 부딪히든 깨지는 것은 항아리일 뿐입니다. 모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것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도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계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마스 데이가 이르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좀 부리는 분들은 두 권 정도 읽으시고 세 권, 네 권까지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을 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직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들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